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담아두고 사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나약한 신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내용이 보면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세상에 있었던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사람을 이상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은 귀신이란 걸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전에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은, 세상이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 아니한 것은 우리나라 그 사고에서 귀신을 상상하기 때문에 귀신이란 게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어떤 영혼,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냐 없냐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귀신은 존재를 하죠. 성경에서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 주로 그 등장하는 귀신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요동을 치고 난동을 부리면서 아예 정신병자 같은 그런 상태로 등장하는 것이 대개 그 귀신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은 멸종해요. 아무런 증상도 없고 그냥 점을 치게 되었다. 그겁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는 것이 보면 흔히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신 내렸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린애가 이제 뭐 할머니 귀신 들려가지고 뭐 점을 치는데, 그 얘가 말할 때에 뭐 할머니 목소리를 내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얘기 제가 한번 본적 없지 않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할머니 귀신 들려 가지고 뭐 점을 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볼때이 여종도 귀신 들려 가지고 먼저 앞니를 뭐 알게 되었다던가 어떻게 해가 점을 치게 된 것인데, 예, 그 주인들을 이해하게 하는 자랑 이득을 많이 줬다. 이걸 보면은 아마 돈벌이가 꽤잘 됐던, 자, 지금식으로만 쪽집게 점쟁이, 뭐 그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종한테 들린 귀신을 이제 쫓아내버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사도가 귀신 쫓아낸 것은 뭐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 본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심각한 고통 중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고쳐준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종은요, 그 귀신 때문에 어떤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난동을 부리면서 남을 막 해롭게 하는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고, 점을 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귀신 쫓아내려고 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귀신을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요정의 주인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오늘은 이 도대체 바울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또 멀쩡하게 지금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왔으니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들아 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외쳐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외친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고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네.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한 사람이라 정확히 맞는 말을 지금 그 여종이 귀신들 여종이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말을 해요. 높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을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따지고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말을 해주면은 오히려 바울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그냥 말해주는 것보다도 점을 치는 점쟁이가 그것도 영하다고 하는 자 그렇게 소문난 점쟁이가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뭔가 바울과 실라를 다시 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점쟁이도 인정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좀 진짠가 보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뭔가 좀 더 바울을 향해서 신뢰가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울과 신라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도 봐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 간혹 이런 이야기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도 일이 안 되고 막 실패만 하니까 해가지고 영하다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를 믿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만 점쟁이 말대로 일이 잘 풀리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점쟁이가 전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간증이라고 이제 하는 걸 제가 뭐 들은 기억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점이나 쳐볼까 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갔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아니 여기 오면 안 될 수 있어요 하냐 하면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점쟁이 나를 알아보네 그러면서 힘을 내가지고 목회를 했다. 그런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반응이 뭐냐면은 야 신기하다 그럽니다. 참 신기하다. 근데 저 목사는 진짜니까 점쟁이도 알아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다르게 보는 그렇게 되어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알아주면 뭐 그냥 괜찮겠는데 이 무당, 이 점쟁이 이런 사람들 야 저 사람 목사야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야 점쟁이도 알아주는 목사 뭔가 좀 진짜 능력 있는 것이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오해가 돼버리죠. 그렇게 본다면은 바울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렇다면은 그냥 놔두면은 오히려 득이 되고 좋을 건데 바울은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냐 그 말입니다. 왜 쫓아냈겠느냐 말한 대로 여종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귀신 때문에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난동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점을 치면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도 알고 바울과 신라를 알아주는 뭔가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쫓아내버리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한 그 말이 맞다겠습니다. 맞는데 그러면은 그 말이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과연 그 말이 유익이 될까요? 이리 생각해 봅시다. 여종이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이라면은 그건 여종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입니까? 귀신의 말입니다. 그러면은 귀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귀신이 과연 예수님을 돕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인 바울을 돕는 유익되는 그런 말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겠습니까 귀신이?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저 귀신은 절대 바울에게 유익되는 주님을 증언한 유익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 내리고 여종의 그 말을 생각해 본다면은 비록 여종의 말은 맞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말에는 숨겨진 귀신의 함정이 있다.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높여주는 그런 여종의 말을 묵살하고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쫓아내버리는 것은 나는 너의 말 동의 못한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귀신의 말에 담겨있는 함정이 뭐냐? 이걸 알아야만이 이 사탄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그런 함정들에게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그 교인들이 예수만 알면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알면은 반대로 사단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 사탄에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탄은 신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 그런 겁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방해하냐면은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 못 나가도록 핍박해 버리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막 예배 돈도 주고 하는 그런 것들. 거의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사탄의 방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 이것도 사탄이고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 사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니까 누가 뒤에서 머리를 막 잡아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직감하기를 야 마귀가 왔구나 이리 생각을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리 소리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탄이 도망가더라 이런 말 지금 들었습니다. 기도원에 한번 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마귀가 머리를 쫙쫙 찢겨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을 해가지고 막 물러가라 기도하니까 또 사라지더라 그런 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냐 믿는 자를 해방하는 것을 자 그런 식으로 막 기도를 못하게 막 머리 기엽고 머리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마귀에 대해 오해를 하는 오해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술수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한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 본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읽었다는 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마귀는 엄청난 고단수입니다. 결국 마귀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한 존재라 이렇게 믿어버리게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바로 마귀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또 목사님들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쓰죠. 아마 여러분도 뭐 들어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되게 기도를 하지 않을 때 기도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붕에는 마귀가 한 마리씩 다 있다는 겁니다. 들어봤습니까? 교회 지붕에 마귀가 한 마리 다 있는데 어떤 교회는 마귀가 지붕에서 막 팔찌발 뛰면서 요동을 막 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마귀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요동을 치는 교회는 그 교회가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막 기를 쓰는 거 그것이고 잠을 자는 교회는 그 교회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다 잠만 해라 그럽니다. 은속교회 마귀는 잠잘 겁니다. 아주 푹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듣는 교인 입장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것보다는 우선 당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마귀한테 쳤다. 이게 당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마귀를 이기자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술수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존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엉뚱함을 가지고 이걸 신앙이다 착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이것으로 가장한다. 뭡니까?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내요. 천사로 가장을 내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편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기 정치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북한의 간첩이 우리나라 활동할 때에 누가 딱 봐도 야 저 간첩이다 이렇게 아이들 행동합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남한 사람으로 가장을 해 훈련받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말씨도 그렇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남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 가장을 해 오는 겁니다. 자기 정치를 안 드러내죠. 사단도 예수를 대적하면 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대적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하지를 않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죠. 자신을 예수님 편으로 위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존재 이래 위장을 하죠. 그러면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 다른 데에 관심을 두게 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이라크 전쟁에 한국 군대를 파병하기로 하는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뭐 다 아실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가지고 국방부에서 이라크에 파병할 군인들을 편성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병대하고 의료부대 이렇게 두 부대를 보내기로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숫자가요 장교하고 부사관 사병들 합해가지고 666명이었어요. 재밌죠? 하필이면 어떻게 666명을 맞췄는가 몰라요. 원래 한국교회가 666하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쪽으로는 거의 미신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 생각입니다. 아다시피 666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 악마의 수라 그 말이죠. 이건 유럽에서도 굉장히 끌어야하는 수가 666이에요. 그러니 그게 발표되자마자 기독교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터넷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부 인터넷에. 666은 악마의 수인데 왜 666을 보냈냐? 우리 한국군대가 악마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국방부 별 수 있습니까? 숫자를 바꿨죠. 어떻게 666명에다가 거기 가는 땅이 물이 부족한 세임 파는 기술자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7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73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져요. 뭐 자기들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신앙이라는 게 딱 그런 식입니다. 어디에 불상 세운다 그러면 모세에게 반대하고 학교에다 당군이장 세운다 하니까 전 기독교 연합회에가지고 반대를 하고 목이나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 사탄에 대해 대항하는 것이다 또 이걸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탄이 기쁜 날뛰는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뭐냐면 잘라내야 될 건 내 속에 있는데 내 밖에 있는 것만 보면서 그걸 반대하는 것으로 신앙의 투쟁이다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볼 필요를 느끼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우상에 철저하게 투쟁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 건 내 앞에 무슨 우상이 있겠나 자기에게 되게 안심하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사탄의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 우상은 내 속에 들어있는데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666명이 파병을 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666명이 파병을 한다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666이라는 수에 민감히 반응하는 게 사탄이 노리는 것이죠. 그래 사탄이 이기는 것은 아예 666이라는 수에 무관심해버리는 것 이게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수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666을 갖다가 세상에 전혀 강한 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게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 강한 세력이 한둘입니까? 강한 세력이 666이 쳤다 보니까 는 시대가 변하면서 666의 주인이 변하게 돼. 옛날에는 컴퓨터가 666이다 이렇게 했다가 로마 교황이 666이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또 이라크 전쟁 때문에 부시가 666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요 사탄의 실체를 몰랐다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고 바울을 높여주는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굳이 쫓아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요정의 말에서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뭐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사단은 신앙이 아닌 걸 신앙이란 이름과 명분으로 신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앙적인 것과 신앙적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그래야 돼요.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짓된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 이걸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낸 것은 귀신의 한 말에는 합세 못한다 동의 못한다 이거였거든요. 맞는 말인데 왜 동의를 못합니까? 그것은 말은 맞아도 의미가 전혀 달랐단 말입니다. 말은 맞아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만나 얘기할 때에 서로 같은 말을 해도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복이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음 본받는다, 이것을 돈 벌고 잘 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걸 복이다, 이렇게 알고 말한다면 말은 같지만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귀신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귀신이 말한 구원과 바울이 말한 구원이 의미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귀신이 구원을 말할 때에는 죄에서 구출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구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얻은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귀신은 오히려 그런 구원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말한 구원은 세상 속에서의 구원이죠.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죠. 여종이 귀신 들려 점을 치게 잘 치게 됐다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종에게 점을 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과연 어떤 말을 듣게 오겠습니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내 앞날에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인지, 있으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세상이 듣기를 원한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자기를 어려움에 구원하는 그런 말로 든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건 관심도 안 드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걸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쟁이 입에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 과연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구원의 의미로 말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라는 말은 맞을지 몰라도 그 의미는 아니다, 다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합사하지 않는다 증표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구원이란 말뿐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말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아는 귀신 얘기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귀신도 하나님을 한 분을 알고 믿고 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본 귀신도 떨면서 자기를 멸하지 말아달라 사정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귀신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임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말은 맞는데 왜 그 말에도 바울은 동조를 안 하는가? 그것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높으신 분이 어떻게 됩니까? 복종해야 되죠. 높은 분인데. 복종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봤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 동조를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알고 한 분이신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한 것은 귀신도 안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걸 알고 있다면 높은 분 앞에는 굴복하라는 얘기죠. 높은 분인데 굴복을 해야 되죠. 그게 당연하죠. 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복종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높은 분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복종이 없는 알미이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귀신의 말은 바울을 높여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바울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죠. 내가 높임받고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을 높이는 사단의 말을 거짓된 것으로 바울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귀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쫓아내버린 그런 이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은 귀신이 그 바울에게 쫓아와가지고 외치는 말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여러 날을 갔다가 막 그렇게 외쳤다는 거,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종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쫓아와가지고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할 것 같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분께 와가지고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종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괴로워할 것 같냐 그 말입니다.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니면 흐뭇하겠습니까? 저는 인간이 좀 덜 돼가지고 흐뭇해질 것 같아요. 귀신의 말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이었죠. 남이 나를 높여주는 말을 하는데 기분 안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귀신이 나를 높여주는데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야, 귀신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어깨가 으쓱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왜 괴로워했겠는가? 앞서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만 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하기를 예의를 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귀신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버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괴로움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분 좋을 수 있는 말을 듣고 괴로워한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게 바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는 말을 하면은 기분 좋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말도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은 괴로움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신앙이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설명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섭섭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속성이죠. 하나로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면은 순간 하나님 은혜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기분 좋아지는 것, 그게 우리들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탄의 계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욕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칭찬의 말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러한 말에 기뻐한 순간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남을 전혀 칭찬하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인간의 행함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은, 야, 당신 우리 일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것은 서로를 방해하는 것, 그러간 것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신앙의 겉을 보지 말고 그 속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겉을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마음이 어떤가 항상 이걸 살펴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온 세상에 사단의 권세 안에 있죠. 그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판별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이 무장되지를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의 본래 마음은 사단이 말한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마음에 두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뭔가 항상 생각하시면서 세상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신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사탄의 권세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실감을 합니다. 더군다나 내 속에 옛 본성이 있어서 수시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애쓰려고 하는 그런 권세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생각해 볼 때에 날마다 깨어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내 속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가운데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으시옵기를 원합니다. 뭐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길을 가기를 부지런히 힘쓸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